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아래 거할 때에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현실과 처지에 처해 있었던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천국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모레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끝까지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백하며 기쁘게 주님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다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 정하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또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다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이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예배와 교제의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욱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소일문답 1문답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일문답 질문을 읽고요. 여러분과 함께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앞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살아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이유고 동기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그 삶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가는 게 타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타락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구원해 주셔서 우리 삶의 부르심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즉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과 기쁨과 만족과 열망의 대상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 예배예요, 결국 말하면. 그래서 이 그 삶으로 늘 돌이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 천국에서는 그분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교제 나누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두 개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결국은 같은 걸까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거 없이 그저 내가 내의 뭐라 그러나요? 열심과 정성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걸로 받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즐거움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우상 숭배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열심과 정성을 해놓고 결국은 누굴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래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으니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랬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대가를 치러줘야지. 이 마음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종교 혹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아니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얻었고 아들이 계시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최고의 완전한 것을 얻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다예요. 뭘 안 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뭘 더 주셔야 만족할 수 있나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아들로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길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가끔 떡이 없는 사막으로 데려가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물도 안 주고 떡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아니 우리에게 떡도 안 주는 하나님, 물도 안 주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왜 믿어야 돼? 하나님 정말 우리랑 함께하는 거 맞아? 아 이런 하나님 버리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종이 왕의 종이 되어 살자. 그러면 먹을 거 먹고 마늘도 먹고 소금도 먹고 다 먹고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거기서 드러내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드러나요. 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게 하신 여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 다 배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뭐냐 하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은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물이 없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버리는 존재인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누가 아 너 예수를 아는 자지 하니까는 너 난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 하나 거기서 딱 도망쳐 나오는 그것조차도 베드로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데 쓰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는 거죠. 도대체 왜 생명을 바치셔야 했을까? 나 같은 존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 걸까? 어느 정도로 그 영어로 하면 wondrous love, 정말 경이로운 사랑을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원수되었던 이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걸까? 이것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고 그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거짓된 믿음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이 소리문답, 일문답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이 둘이 같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또 다른 면, 동전의 앞뒷면 같이 그 뒤의 면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억지로 막 하나님 막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목숨 다 바쳐서 섬기고 하나님 뜻 따라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우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강권이라는 것이 이 강요인데 사랑이 강요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강요가 아니죠. 정말 나로 하여금 자원하여 심에 넘치도록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겨. 우리 헌금의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 낮아지시고 비천하게 나시고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 가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억지로 가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소유하여 살아가실 천국의 현실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 버리고 다른데 우리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우리 죄인들이죠. 그 삶에서 자꾸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기독교는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계속 이거 보고 있는데 관계고 교제예요.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뭘 다른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천국도 관계와 교제예요. 제가 그때 금요성경 공부 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 이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그 축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축복을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요약하도록 주신 규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성례가 뭐하고 뭐죠?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 규례 안에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과 천국의 축복이 다 요약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나.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 같은 아들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를 세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신부 삼으신 자들을 불러서 자기 상에서 자기 품에 안겨서 완전하고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 교제예요. 교제. 기독교는 이 관계와 교제예요. 그러면 이 관계와 교제가 알려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대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교제 나누시는 거고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며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 관계와 교제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 관계와 교제에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지켰다. 야,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다 해요. 막 교회 뭐 봉사 뭐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면 사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하는 율법의 행위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교만이라고 하시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시기까지.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아는 거 없이 억지로 뭐 강요로 이렇게 하면은 뭐 지옥 심판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원하시지 않죠. 그런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 멤버십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몸이 그냥 연세가 드니까 시름시름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이 아프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니까 더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줘서 내가 이렇게 더 아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벌 주세요? 자기 자녀를? 기도 집에서는 왜 기도 못해요? 왜 꼭 그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을까봐 뭘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또 복 받을까봐 하는 거고, 왜 우리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자녀인데. 종은 안 하면은 꾸짖음을 받으면 되는 거고, 하면은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면 즐거워하는 게 같이 있어야 돼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거기서 누굴까요? 예? 누가 탕자일까요? 진짜로? 이 퀘스천이 좀 이게 함정 있는 퀘스천이에요. 예, 함정이 있는 퀘스천이에요. 탕자는, 아니, 보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탕자일까요? 예? 큰아들 아니면 작은아들?
형이에요?
둘 다예요. 탕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큰아들인데 종과 같이 살아. 그냥 일만 하고 가서 일상만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관심도 없고, 동생이 집을 나가도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애타는 마음에도 관심도 없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아.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뭐라 그랬죠? 야, 나를 위해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저 아들 왔다고, 저 거지 같은 아들 왔다고 고기 잡아주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탕자지. 이스라엘의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 통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은 떠나고 관계에서 떠난 그 아들. 그 아들도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도 탕자지만. 탕자의 모습을 둘 다 보여주시는 거죠. 둘 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은요, 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거짓말을 못해요. 다 거기 끌려가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즐거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 모든 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너무 뭐 하여간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얼마를 모아서 뭘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걸 향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려고. 아,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짝짝짝짝 인생이 맞춰지게,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다 인생들은 그런 목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 우리 삶을 주장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뭐가 날 주장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세상이 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즐거움을 두고 기뻐하며 쫓아가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다. 근데 예수님은 딱 그것을 얘기할 때 세 마디로 딱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다라는 거죠. 그거에 기쁨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이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내추럴이라는 거죠. 이 죄인들에게는 그게 다니까,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어쨌거나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즐거움의 대상을 찾고, 우리가 이걸 너무 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지위든지 건강이든지 좋은 학교든지 자식이든지 직장이든지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순간적이고 사라질 모든 것들에 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게 돼버려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모습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게 쫙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아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즐겁게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름 이렇게 지었고 동물들 아빠 어때요 하면서 즐거워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세상 정욕을 가지고 시험한 후로 기쁨의 대상이 쭉 바뀌었어요.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기쁨의 대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버려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단의 기쁘신 뜻이 즐거움이 되고 세상이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뱀 쫓아가고요. 세상 정욕 쫓아가고요. 이브가 다스리고요. 자기가 맨 밑바닥으로 가서 그 조정을 당하면서 슬쩍 한 발 걸어놓는 거죠. 자기도 그게 즐거움이니까. 하나님은 밑바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면 진짜 즐거움이 있었느냐. 그게 진짜 즐거움을 줬을까. 잠깐의 쾌락은 줬어요. 그런데 그 쾌락이라는 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네.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뭔가 더 채워질 것 같고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허무하고 더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참 즐거움은 없어요. 물론 일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즐거움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전도서에 가면 뭐 자식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지만 진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기뻐하며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방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 나방이 어리석잖아요. 불만 피우면 글로 달려드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가 타 죽어요. 오아시스에서 신기루를 보면 달려드네.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신다. 죄인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신기루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은 결국 그래서 죄인의 끝은 죽음. 너가 청령 죽어야 돼. You shall 뭐라 그러죠? You shall definitely die.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심판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우리 처음 막 섬기고 같이 막 찬송 부르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막 너무 즐겁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막 세상에서 친구들끼리 막 도박하고 이럴 때는 막 그거 하고 나면 막 너무 허무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도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울고 찬송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생 맛볼 수 없었던 기쁨.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데 내가 왜 기쁠까 도대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영원한 결코 없어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넘쳐나고 커지는 참 기쁨. 여기에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기쁨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싱그루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과 나누는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을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이런 비유가 이제 많이 나와요. 물론 비유가 뭐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천국이 왔다는 게 그 중심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깔려 있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쨌든 비유는 물론 여기서 그 보화라는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화로 해서 찾으셔서 뭐 기뻐하셔서 자기 거 다 팔아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보화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얻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뭐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즐거움을 참 즐거움에 그 주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영원한 참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참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발견하여 이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바보냐? 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네? 참 영원한 보화와 기업을 만난 거냐? 바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큰 보화하고 자기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런 예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누가복음에 가면 부자관은 삭개오 세리, 세리장 삭개오.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와요. 거기 그 부자관은 얘기가 먼저 나오고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부자관은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율법 잘 지키고 다 지켰다 그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라와. 또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그냥 이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모든 걸 다 나를 위해 팔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데 있었지. 즉 나를 얻으라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는 뭘로만 들렸을까요? 팔아라만 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안 보였어요. 그분이 귀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삭개오는 너는 이걸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랑 함께 좀 겨워야겠다. 학교가 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걸 즐거워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갑자기 어떤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라는 사람한테 주고 내가 토색한 자가 있으면 나눠주고. 누가 팔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팔란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을 얻고 보니 다 즐거움의 그 기업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도 이런 거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삶이 즐거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즐겁지 않으세요? 정말 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나누는 교제, 저는 이 힘으로 일주일 살아요. 진짜 이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정말 많은 얘기 안 해도 이 즐거움 때문에 일주일을 살고 이날을 또 기다리며 산다고요. 최고로 일주일 동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날보다 기쁜 날이 없어요. 즐겁고 왜 기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하면서 즐거워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예? 네? 아유, 저 미친 XX들, 예수쟁이들 뭐 이러겠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 찬송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원토록 소유할 천국을 소유하고 그분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오로지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이 십계명도 보면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으로 섬기라.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올바로 온전히 예배하는 삶하고 마지막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삼고. 십계명의 내용도 다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런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 또 예배 그리고 말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눈 성도의 교제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저희가 좀 인상 쓰지 말고 나오시고요. 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기쁘게 즐겁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제가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희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